23절 시작.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깨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출애굽기 19장부터 출애굽기 31장까지는 제법 분량이 많은 분량이에요. 그렇죠. 거의 13장 분량이 되는 양인데 날수로 계산하면 40일 동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을 때 하나님이 두 가지를 주시죠. 첫 번째가 뭡니까? 율법을 주세요. 율법. 그러니까 말씀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성막을 주십니다. 성막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주셨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됨의 구별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주신 게 율법이에요. 율법.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법이 세상과 같다라는 거예요.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먼저 주셨습니다. 말씀. 그리고 예배를 주신 거예요. 성막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데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됨에 구별됨 중에 하나가 예배인데 예배가 내 삶에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결코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거죠. 말씀과 예배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전에도 이 단어는 한번 다뤘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충성이라는 단어를 한번 볼게요. 충성이에요. 충성. 충성을 보면 우리가 두 개가 아는 단어가 같이 있어요. 그렇죠? 밑에가 마음 심자고 위에가 중앙 중자예요. 그렇죠? 마음의 중심으로라는 뜻이에요. 마음의 중심으로. 성자를 보면 또 두 개가 붙어 있어요. 그렇죠? 앞에가 말씀 언자이고 뒤에 있는 게 이룰 성자예요. 그러니까 충성의 의미가 뭐냐면 마음의 중심으로 말씀을 이루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말씀을 내 삶의 마음의 중심으로 이루어내는 것, 그게 하나님이 보실 때 충성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말씀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제가 읽었던 우리 예레미야 7장 23절과 24절을 보면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우리 삶에서 우리가 붙들고 그 말씀이 우리 삶에서 삶의 중심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어떤 결과가 나는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무엇입니까? 심판이라는 것.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제가 다루고 싶은 부분은 이 심판의 부분이 아니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가라는 것. 이 부분을 좀 다루고 싶습니다. 중요한 것 아는데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되는 것 다 알고 있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있는가. 이 부분을 좀 다루고 싶습니다. 다음 단어 한번 볼까요? 혹시 이 단어를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빠를 속자에 법도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속도라는 것은 법 안에서의 빠른 게 속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프리웨이에서 빨리 달렸다고 티켓 받는 걸 뭐라 그러죠? 과속해서. 그러니까 법 안에서 속도를 내야 되는데 뭘 한 거예요? 과했다라는 거예요. 법을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 스피드라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쾌감을 주는지 모릅니다. 저 이번에 우리 김광신 목사님도 보니까 뒤에 안 앉으시더라고요. 꼭 앞에 앉으셔서 그 다음에 우리 송집사님이 차를 빨리 달리면 빨리 달릴수록 즐거워하셔. 스피드를 즐겨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스피드가 우리에게 주는 즐거움들이 있어요. 일도 빨리빨리 끝내게 하는 좋은 것도 있지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스피드가 브레이크가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송집사님이 스피드를 빨리 내는데 김광식 목사님 막 인조해 하세요. 그런데 그 순간에 송집사님이 어이 목사님 브레이크가 고장났습니다. 그런데도 김광식 목사님 좋아 이렇게 하실까요? 스피드는 뭐가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브레이크가 있어야지 인조해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다음 단어를 한번 봅니다. 요건 좀 어려워. 어? 역시 우리 권사님들이 아시는구나. 우리 젊은 사람들은 몰라. 빠를 속자에 끈을 단자예요. 그러니까 단어 의미대로 해석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빨리 끊어버리는 거예요. 신중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빨리 끊어버리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 때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우리가 우리 생각들이 다 있어요. 우리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경험에서 오는 우리 마음에서 빨리빨리 속단해버리는 게 있어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섬기는데 얼마나 방해가 되는지 몰라. 제가 예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 요한복음 16장을 보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있고요. 그 말씀을 받은 제자들의 반응이 있어요.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속단해 버릴 때 아, 이런 말씀일 거야 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해 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끊어버릴 때에 어떤 결과가 나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16장 25절입니다. 16장 25절 우리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자,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비유로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에 대해 앞으로 밝히 일러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이 지금 아버지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을 해 주실 때에 밝히 말씀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면 돼요 안 돼요?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지 제자들이 온전히 깨달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 주님이 밝히 말씀해 주시지 않았어요. 내가 밝히 이르리라. 앞으로 밝히 이를 것이고 지금은 비유로 말했기 때문에 너희가 깨달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볼까요? 29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도 하지 아니하시니. 지금 제자들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앞부분 우리 28절로 아니 26절인가요? 26절로 한번 가볼게요. 자, 이것을 보면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거니와 때가 이르면, 영어 성경을 보면 A time is coming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때가 이르면 과거 시제예요? 현재 시제예요? 미래 시제예요? 미래예요. 그렇죠. 나중에 미래에는 내가 너희에게 밝히 이야기해 줄게. 그런데 지금은 비유로밖에 이야기 못해 주기 때문에 너희가 이해할 수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29절에 보면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과거, 현재, 미래 뭐예요? 현재. 주님이 우리에게 밝히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밝히 말해주지 않았다고 하고 제자들은 아 무슨 말 하는지 알아요. 뭘 한 거예요 지금? 속단해버린 거예요. 속단. 우리 안에 사람들을 볼 때 쉽게 속단합니다. 어떤 속단들을 합니까? 에이 무식한 자는 주님의 도구로 사용받을 수 없어. 그런데 주님의 제자들 대부분은요, 베드로는요, 무식하지만 성령이 임하시고 주의 생명이 임했을 때 세상을 뒤집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또 공부 많이 하고 유식한 사람은 에이 저런 사람은 삶을 들여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모세와 바울은 어떻습니까?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을 멋지게 하신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또요, 우리 안에 어떤 속단들이 있습니까? 에이, 부잔데 뭘 그렇게 주님 내가 다 가지고 누리고 있는데. 바나바는 어떻습니까? 내게 있는 밭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가지고 와서 교회 안에 있는 가난한 자와 함께 나누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 지난 주일 저녁에 TD 이번에 동독 TD 갔다 왔던 사람들끼리 뒤풀이를 했습니다. 권사님 몇 분들이 이렇게 도네이션을 해주셔서 맛있는 것도 먹고 왔고요.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어떻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다릅니까? 다 달라요. 우리 오늘 저녁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러시아 선교사님의 손녀딸 은채자매 목사님 딸이고 선교사 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목사님 딸 MK, PK는 어때요? 목사님 딸 Pastor's Kids, Missionary Kids는 어때요? 교회 열심히 섬기지 않습니다. 마음에 상처들이 많아요. 그런데 은채 자매는 온전히 삶을 드리는 거예요. 속단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재윤 형제는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가정에서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제가 이걸 밝혀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렸을 때는 동자승이었어요. 사진 보시면 너무너무 귀엽게 나왔습니다. 스님들과 함께 스님복 입고 어린애가 빡빡 밀고 그랬던 아이인데 예수 믿고 이게 좋다고 이렇게 입이 허벌레에서 다니고 있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나오고 저녁에도 나오고. 이걸 속단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또 우리 마인지에 가서 만났던 그 자매는 우리 교회는 나오지 않지만 그 피아노를 전공하고 있는 자매예요. 피아노를 전공하고 음악을 전공하면 조금 차갑다라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 연습하기도 바쁜데 3박 4일이라는 시간을 들여서 주께 헌신하고 오는 거예요. 그 중에서 보통 사람은 송한명 집사님이더라고요. 장로님 집안에서 보통으로 큰 사람은 우리 타냐 간사님은 또 가정에 아픔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다 이렇고 저렇고 속단할 수 있는 이유들이 다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위해서 섬기는 이것 하나 속단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고 이럴 거야 저럴 거야 아무도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참 많은 경우에 조건전을 주세요. 조건적으로. 조건절이라는 것은 이 조건이 맞추어지면 뒤에 따라오는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민수기 6장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고 당신의 얼굴을 우리를 향하기를 기뻐하신다라는 말씀이 계속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복 주시기로 결정했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로 기뻐하시는 분이라면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복을 받아 누리는 겁니까? 아니에요. 마태복음 7장을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문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 조건절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이렇게 하셨으니까 이럴 거야 라고 속단해버리는 경우에 하나님의 관계가 점점 더 멀어짐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저는 노아의 사건을 통해서 한번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뭐예요? 방주를 만들고 방주 안에 모든 생물, 동물들을 다 방주 안으로 인도하는 사명을 줬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사명을 주실 때에 창세기 19장 6장 1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혈육이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상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자,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까지 주어졌는데 노아가 어? 하나님 내게 이 사명을 주셨어? 그렇다면 내가 지금 달려가서 모든 짐승들의 한 상씩 다 데리고 와야지. 노아가 뛰어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짐승들 다 잡아올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코끼리 한 상이라도 잡아올 수 있었을까요? 호랑이, 사자 어떻게 잡아와? 공중을 날아다니는 새들과 독수리는 그 한 상을 어떻게 잡아와요? 땅 속에 있는 두더지는 내가 어떻게 잡아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럴 거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 이거야. 그러면 내가 이것 이것 해야 돼라고 속단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노아에게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20절까지 계속 가요.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그러니까 말씀을 끝까지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아, 자기들이 알아서 네한테 다 나올 거야. 너는 뭐만 하면 돼? 방주로 인도만 하면 돼. 그러니까 말씀을 끝까지 듣지 않고 이 책임을 내가 다 져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래서 짐승들 한 수씩 잡으러 다녔다면 아프리카도 가야 되고,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속단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멀어진다라는 사실이죠. 노아의 위대함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대로 잘라내지 않았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속단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끝까지 들어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의 자세, 이게 바로 노아의 위대함이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이호정 집사님 결혼도 했고 이사 신방이 있어서 권사님들하고 같이 갔다 왔습니다. 권사님들 하고 있으니까 저도 즐겁고 재밌고 하니까 우리 권사님하고 불러드려도 좋지만 또 안현수 권사님한테 내가 뭐라고 불렀죠? 할매! 자꾸 큰소리 치고 하니까 할매! 이건 제가 권사님하고의 친밀감을 나타내는 호칭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어느 누군가가 권사님에게 어휴, 젊은 목사가 권사님한테 그렇게 무례하게, 이건 속단이라는 거죠. 권사님과 나의 관계를 모르는 거야. 권사님은 전혀 문제되지 않는데 속단한 사람의 생각과 그 표현 하나가 권사님의 마음에 뭘 줄 수 있어요? 오, 그럴 수도 있겠네. 젊은 목사가 무례하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관계를 맺을 때에 이런 속단들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 아, 그렇게 말한 건 이럴 거야.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도 속단하면 안 되고요. 사람의 관계 속에 있어서도 속단하면 아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속단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런 걸 거야 라고 먼저 뛰어나가버리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 생각과 뭔가 비슷해지는 것 같거든. 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거야.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리다가 우리 수전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성전을 고치고 다시 거룩하게 올려드린 수전절 한우카를 이야기했어요. 요한복음 10장을 보면 이 한우카 계절의 시절에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솔로몬 행각 밑에 계셨잖아요. 그렇죠? 그때에 유대인들이 주님을 둘러싸고 한 가지를 물었습니다. 네가 정말 메시아거든, 하나님을 보는 메시아거든, 빙빙 둘러서 이야기하지 말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답을 달라.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랬을 때 유대인들이 뭘 했어요? 돌을 들어서 주님을 치려고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을 가면 무슨 스토리가 나오냐면 나사로가 병들어 죽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어디 계시고요? 예루살렘에서 지금 떠나셔서 세례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를 주기 시작한 베레아 지방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나사로가 죽었던 그 장소는 예루살렘과 아주 가까운 거리예요. 주님이 계시던 그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시고 나사로가 죽었을 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나사로 깨우러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셨을 때 제자들이 첫 번째 보였던 반응이 뭐예요? 주님, 얼마 전에 유대인들이 우리를 돌로 치려고 했는데 또 거기를 가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가자는 말이에요, 가지 말자라는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가자, 제자들은요? 위험하니까 가지 말자. 그랬을 때 우리 주님이 죽은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라고 했을 때 옆에 있던 도마가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말해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우리 주님은 지금 나사로 살리러 가자고 하고 있는데 도마는 무슨 속단을 한 거예요? 지금 올라가면 돌 맞아 죽으니까 주님과 함께 돌 맞아 죽을래.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을 때를 아직 모르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거야라고 속단해버린 거예요. 말은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런데 주와 함께 죽을 기회가 왔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날. 그때 도마는 뭘 합니까? 도망가잖아요. 그렇죠? 속단하는 사람들이 보이는 액션이 이거예요. 속단하는 사람들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속단하는 사람들이 보이는 행동이 결국 내가 믿음을 보여야 될 때 믿음을 보이지 못하고 도망가 버린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속단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 이제 그림을 그리셨어요. 그렇죠?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뭐냐라는 거예요. 7장 24절 한번 봅니다. 우리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건절로 주신 건데 어떻게 속단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자라는 거죠. 7장 24절 한번 봅니다. 시작.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길을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깨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자,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지적하셨어요. 뭐와 뭡니까? 첫 번째는 그들이 순종하지 않은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제일 마지막에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앞에 건 똑같은 거예요. 순종하지 아니하고 귀를 기울이지 아니한 건 순종하지 아니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근데 마지막 표현이 좀 어렵습니다.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이게 어떤 의미냐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을 보면 아주 쉽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믿음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퇴보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우리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믿음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전진하기를 원하는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전진을 보이지 못하고 오히려 뒤로 물러나 버렸다라는 것.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건 두 가지입니다. 자, 24절을 보면서 이제 24절이 조건절이거든요. 조건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조건만 제대로 갖추면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따라온다라는 건데, 이 조건들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봅니다. 24절, 23절을 봐야 되겠죠? 조건절이니까 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자,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 조건이 뭡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라고 하나님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어줄게 말씀하셨는데, 그 조건은 뭐예요? 내 목소리를 들으면. 그런데 우리가 24절을 보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어요, 안 기울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림이 그려지시죠, 이제? 두 번째는 뭡니까? 너희가 복을 받으리라. 근데 조건이 뭡니까? 나의 명한 모든 길로 행하면. 그러니까 믿음이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이게 조건절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거야, 이걸 그냥 붙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건 조건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모든 다른 선지자와 다른 게 뭐예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뭡니까? 눈물의 선지자. 왜요? 왜 눈물의 선지자입니까? 모든 선지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울었는데 왜 예레미야만 눈물의 선지자예요? 모든 선지자들은 동일한 메시지를 던졌어요. 너희들이 돌아서기만 하면 하나님이 고쳐줄 거야.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요? 희망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심판하기로 결정했어. 너희 하나님이 때리실 때에 잘 맞아야 돼.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 전쟁할 생각도 하지 마. 그냥 죽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도 선지자인데, 보내심을 받은 자인데,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데, 생명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데, 멸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조건은 분명히 두 개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충성하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으로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조건이 뭡니까? 하나님이 명하신 모든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제가 좀 됐죠? 중국 전도 여행을 가면서 대한항공을 탔던 적이 있어요. 대한항공 타면 모든 항공이 그렇지만 기내 안에 있는 담요, 여러분 아시죠? 기내 담요. 90년도 초에 이 미국에 있는 유학생들 집을 가보면, 차 안을 가보면 대한항공 기내 담요가 없는 집이 아무도 없어요. 다 가지고 있어요. 이게 가볍거든요. 공부할 때 이거 어깨 덮어쓰기 얼마나 좋고, 그 다음에 친구들 보면, 유학생들 보면 그거 깔아놓고 그렇게 고도리를 치더라고요. 잘 붙는데, 잘 붙는데. 다 가지고 있어. 그런데 기내 담요를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건 글씨가 잘 안 보이니까 다음 글씨. 이건 아직 그 플라스틱 백에서 벗겨지지 않은 거고요. 그 다음 거, 벗겨진 거. 담요를 항공기 외부로 반출 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장로님 그 정도 설명 필요 없습니다. 우리 지금 가져가라는 소리예요. 가져가지 말라는 소리예요. 그런데 제가 참 놀랬던 게 뭐냐면 저는 이제 중국으로 이제 선교 여행을 들어가고 있고 저는 가면 지하교회 목사님이 저를 맞이하러 나올 거니까 저는 혼자 들어가고 있고요. 어떤 팀들은 이 대학생들이 어느 팀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숫자가 제법 돼요. 이 팀들이 중국으로 선교 여행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자기들끼리 이야기하고 신이 났어요. 근데 이제 비행기가 내리기 전에 이 선교 팀의 조장인가요? 조장이 하는 말이 선교지에 가면 꼭 필요하니까 담요 하나씩 꼭 챙겨. 이게 안 보이는지 나는 그걸 보고 얘들이 뭐 하는 거지? 기내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걸 내가 유용하게 쓸 수 있으니까 가져가도 된다라고 속단하면 선교 가면서도 도둑질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하러 가면서 비행기 안에서 무슨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조장이 조원들에게 도둑질 하나씩 해. 근데 조원들이 승무원 지나가나 확인하면서 하나씩 이렇게 다 넣는 거 있죠. 눈치 보면 넣는 건 뭔 거예요? 나쁜 짓 하고 있는 거 아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는 거예요. 아, 이게 내게 필요해. 속단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건 해도 괜찮아라는 내 생각에 속단이 있는 거예요. 내가 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뭘 하러 어디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거룩한 자로 서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죠. 우리 크리스천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빌립보서 4장 13절이에요. 이건 뭐 다 외웁니다. 한번 볼까요? 그렇죠? 우리 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 이건 너무너무 좋아하잖아. 다 할 수 있대. 그런데 13절이 있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12절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12절은 배제시켜버리는 거. 이거는 빼고 이것만 붙들려고 해요. 바울이 이런 능력자가 되기 위한 인생에 경험한 것이 있거든요. 뭔지를 한번 볼까요? 12절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해봤다라는 거예요. 비천에 처하면 어떡하지가 아니에요. 비천에 처해봤어요. 그리고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뒤에는 뭐가 있어요?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가 삶에서 이걸 터득하고 나니까 이게 내 능력 됐어. 그러니까 내가 모든 상황에서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 근데 이거 없이 그냥 13절만 붙들면 하나님이 뭐 시온의 대로를 날마다 열어주시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죠. 그러나 이런 삶에 있어서의 하나님이 나를 이런 환경에서도 건져주시고 이런 환경에서 승리를 맛보게 하신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힘이 있다라고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이 그때 세워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바벨론에 망합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 망할 거야 라고 외쳤고요. 결국은 망하게 되는데 역사관적으로 보면 뷰가 다 달라요. 이걸 역사관으로 보는지 아니면 국내 정세로 보는지 아니면 국제 정세로 보는지 아니면 크리스천 월드뷰로 보는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지에 따라서 나라가 멸망된 것 하나인데 다른 뷰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생각들이 다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역사관적으로 보면 국내외적인 정세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국내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망해버렸잖아요. 그렇죠? 이제 남유다가 망할 차례예요. 나라가 망하게 생겼으니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사람은 너희 망할 거야. 전쟁도 하지 말고 옆에 나라들에게 도움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이 치실 때 그냥 매를 맞으라고 선포하는데 국내의 정세는 어떻게 되냐면 팀이 나누어집니다. 그래도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해야지. 에이, 그래도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라도 붙들어야지 바벨론과 싸울 수 있지 않겠어? 그래서 국내외적으로 보는 이유는 나라가 나누어졌기 때문에 망했다라고 생각하는 거. 근데 세상적으로,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건 아니에요, 그렇죠? 맞는 거예요. 나라가 나누어졌기 때문에 망한 건 맞아요. 그 다음에 국외적인 정세는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원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망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똑같은 하나의 이벤트를 놓고 시각들이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건 뭐예요? 흥망성쇠는 내게 달렸어. 너희가 흥하고 망하는 모든 것들이 누구의 손에 달렸다고요? 나라가 나누어져서가 아니라 너희가 국방이 약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붙들고 있는 손을 놓았기 때문에 너희가 망한다라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망하는 것도 아니고요. 실력이 없어서 망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뭡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고 있는 그 손을 놓으니까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평생에 오늘 본문 예레미야 7장 12절을 한번 볼게요. 7장 12절 앞부분인데 제가 읽지는 않았는데 요 한 구절만 읽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절 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여러분 실로 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전쟁하기 위해서 넘어오고 나서 가장 먼저 텐트를 쳤던 곳이 어디예요? 실로예요. 저기에 성막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저기에 있었어요. 그리고 언제까지요? 노트가 잘못 넘어갔어요. 사사시대까지 저기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막 안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고요. 사무엘 시대 오기 전까지 엘리 시대까지 저기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막이 있었던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이 어떻게 됐다고요? 12절을 보면 그런 곳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을 때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이 그곳도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예루살렘도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 그곳에 성전이 있고 너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번제물을 올려드리지만 너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때 믿음의 전진을 보이지 아니하고 퇴보할 때 실로가 망한 것처럼 예루살렘도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지난주일날도 동일한 말씀으로 마무리를 했어요. 그렇죠. 절기를 기억하고 지키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정신을 되살리는 거예요. 정신을 되살리는 거. 우리 교회 트레스디아스 하는 거 중요합니다. 주변에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트레스티아 사는 거 도와주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행사로만 끝나면 돼요, 안 돼요? 정신을 살려내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 복 주시기로 결정했으니까 우리는 괜찮을 거야 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는데? 아니야, 조건절이야. 네가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의 태보가 아니라 전진을 보이면, 내가 행한 모든 길을 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고,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외치는 것 중요한데, 내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스스로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십시오 라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만한 조건, 내가 하나님이 내가 명하신 모든 길을 내가 행하고 있는가, 믿음의 전진을 보이고 있는가, 그럴 때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고 하는 거. 우리 은혜교회 속한 모든 성도님들은 속단하지 맙시다. 내가 교회 열심히 섬기니까,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으니까, 그래도 내가 교회 장로고 권사인데, 이게 아니라 이 두 가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명하신 모든 길들을 믿음으로 행할 때, 그 길을 걸어갈 때 믿음의 퇴보가 아니라 전진을 보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앞에 떳떳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기는 참 기뻐하고, 하나님 내게 복을 달라고 기도는 수없이 했지만, 정말 하나님이 내게 우리에게 명하신 그 길들을, 내가 믿음의 길들을 행했었는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수없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라고 외치고 그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네가 내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순종할 때 내가 네 하나님 되어줄 거야. 말씀에 순종이 있었습니까? 말씀에 귀 기울임이 있었습니까? 혹시 말씀을 내 스스로 속단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말씀을 해석하고 그렇게 순종하며 따랐던 건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시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그 길들 믿음으로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 두 가지를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기도합니다.